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시람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고 하며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로 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었으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찬양을 성가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빛이 고요한 나 거룩하신 은혜
성탄의 축하 인사를 서로 나누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저는 나도 한 인간이지만 사람이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럽 스위스라는 나라에 가면은 이 세상에 7대 불가사의 재단이라는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은 이 지구상에 인간이 도대체 할 수가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뭔가 하는 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재단인데 10년 전에 현재 지구상에 있는 것 가운데 이건 도저히 불가사의의 일이다 해서 모든 나라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가운데 7가지를 뽑아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만리장성.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지었을까. 그 다음에 인도에 가면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큰 전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탈리 로마에 가면은 고대 경기장이었던 콜로세움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참 너무너무 희한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한데 그 몇만 명이 앉는 그 자리에 목소리가 저기에서 끝까지 다 들리게끔 설계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고대 그 유적 도시가 있는데 페트로라고 하는데 큰 돌을 깎아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돌인데 그걸 다 깎아가지고 궁전을 만들고 사람 사는 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미스테리예요, 지금도. 그런 게 있고 브라질 가면은 리오네드사르라고 하는데 거기에 큰 가끔 여러분들이 아마 카렌다 이런 데 볼 거예요. 예수님 상이 손들고 이렇게는 있잖아요. 그것도 불가사의한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페루에 가면 잉카 제국의 유적지라고 하는 마추픽추라고 하는 데가 있고 멕시코에 또 마야 유적이라고 하는 치첸 이츠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 그런 걸 보더라도 이건 도대체 인간이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실 이런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얘기는 요즘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옛날 고대 때부터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할 때 불가사의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를 들면 이집트라는 나라에 피라밋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라밋은 지금도 현대 과학 문명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게 건조될 수 있었을까?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건축을 했을까? 도무지 사람들이 미스터리란가. 저는 그러고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연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못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해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을 공중에 띄워서 달나라까지 보내고요. 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뭐 요즘은 산업 4차 혁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의 생활이 너무너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아직은 여러분의 집에도 별로 안 쓰겠지만은 이제 막 그게 확 보급이 될 것 같아요. 그 AI 그 스피커 같은 게 집집마다 다 설치되면은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거기서 다 알려주는 거야. 오늘 날씨가 어떠냐 그러면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나갈 때 우산 들고 가세요. 그냥 아무 생명체도 없는 스피커가 다 그걸 알려주고 오늘 내 일정이 오늘 뭐 하면 좋지 그러면 아 오늘 계획이 이런 게 다 이런 게 다 있는데 누구를 몇 시에 만날 건데 당신 이런 준비하세요. 다 가르쳐주는 기계가 그걸 다 해줘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연구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가 내가 생각할 걸 대신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도와주는 일이 이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사람이 문명의 발달을 시키는 그 공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이 위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위대합니다. 저도 사람 가운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인간을 지은 하나님은 어떠실까?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시작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지만 그 부모님을 자꾸 더듬더듬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갈까? 이 세상에 잘못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부터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별로 다 창조를 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 이렇게 위대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는 한 민족을 택한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보여내 주신 것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일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한 행동, 그분이 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연구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예수님이 온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와닿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강조해 주는 내용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올 때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소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적당히 다 믿더라도 그 부분만은 그냥 못 믿겠다고 건너뛰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짧은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여서 모든 문제를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짧은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판단을 자기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납득을 시키도록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로 의문이 갔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소위 교리인지 모릅니다. 교리란 말은 기독교를 세우는 뼈대라 그런 말입니다. 뼈대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꼭 믿어야 되는데 그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이걸 그냥 억지로 납득을 시키려고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한 관객이니까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은 그냥 빨리 애를 낳은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의심하게 하기 위한 마귀가 그 사람에게 넣어주는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가짜가 되고 거짓말이 되고 기독교는 없어져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도 다 거짓입니다. 너무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지나칠 얘기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나요? 그 말을 제일 먼저 그 말을 입으로 내뱉은 사람 누굽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언한 글을 다 적어놓은 게 이사야서라는 성경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인데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한 말이고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느닷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다는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은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을 예언한 이사야 예언자의 말 속에는 배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대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지금 한반도가 조선반도가 쪼개져서 북쪽이 북한이고 밑에가 남한 이렇게 각각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남쪽의 유다 나라는 그 밑에가 사막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런 나라 사막이 많고 북쪽에는 아주 번성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 지금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있듯이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왕래가 즉구해서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대로 살아가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주변의 다른 이웃 나라들과 열심히 무역을 하고 막 살다 보니까 무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결탁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의 종교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한테 점점 들어오게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우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허락하셔서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스리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의 나라한테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되고 없어집니다. 이런 나라가 멸망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그 나라가 멸망되기 이전에 이 예언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해서 이제는 다 끝날 것 같은데 남쪽 유다 나라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언자 이사야가 남쪽 유대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로 믿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영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속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북쪽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만 삼킨 것이 아니라 유대왕국까지 남쪽 유대왕국까지도 공격하려고 하니까 아 유대왕 그 당시에 아스왕이라고 그럽니다. 유대 11번째 왕인데요. 이 유대왕은 북쪽 아스르 제국이 공격하니까 얼른 성전에 가고 자기 궁궐에 있는 보물창고에서 금과 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나라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 북쪽 아수르 나라의 왕이 그 모든 재물을 받아들이고서는 일시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언자 이사야가 그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는 줄 압니까? 이사야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조를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요 느껴지는 게 이 아하스라는 왕이 굉장히 종교적인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치도 않겠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말을 입에서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죄를 짓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모르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12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잘 들으십시오. 다윗의 왕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으로 부족하여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의 한 징조를 주님이 내리실 것인데 그 징조는 뭐냐면 똑똑히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소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민족이 해야 될 일인데 이들이 그걸 안 해요. 안 하면서 입으로 한다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죠.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한 아들을 보내겠다. 너희 인간들과 내가 결탁하지 않겠다.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내가 이 세상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는 일을 내가 약속했지만 이걸 너희들 유대민족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순종을 하지 않으니 나는 이제 내가 직접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아들을 보내서 출생한다는 이 말은 좀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결혼해서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해서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여자의 난자가 만날 때 생명이 잉태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의 정자의 도움을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 내가 처녀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한 아들을 보낼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의 도움이 없더라도 내가 직접 인간 구원을 내가 시작하겠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한 아들이 온다는 이 말은 굉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어 순종하지 않으면 괜찮다. 순종하지 말아라. 불순종 너희 멋대로 해라. 이제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마.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16살이나 17살쯤 됐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십니다.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저들은 믿는다는 말은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도 보내신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 깨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좀 연기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을. 돌아온 10명이 불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불신앙 때문에 한 일주일만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다 깨집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다윗의 생애를 아십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성경에 표현합니다. 다윗이 죄도 많이 졌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데 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어느 날 자기 궁궐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임금님 요즘 당신 얼굴 안색이 영 안 좋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백향목은 막 일본에 스기 있잖아요. 스기로 지은 집에서 이렇게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바깥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로 축복하셔가지고 그 말을 선지자 나단이 딱 듣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너의 생애가 다해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내가 세울 것이고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어서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니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할기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이 오면 다윗은 죽어서 다 천국 가겠지만 다윗의 후손이 세우는 나라는 영영토록 없어지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 제일 첫 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으면 안 돼. 마리아가 요셉이 다윗의 혈통을 받은 집안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 두려워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막 벌벌 뜨면서 너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깜짝 놀랐다니까. 자기가 아직도 결혼식을 정식 올리지 않은 처녀의 몸인데 나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읽었던 3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들을 그에 감싸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딱 내려와서 감싸놔서 봐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았는데 저렇게 임신을 하지 않았냐. 너는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저는 성경을 볼 때에 마리아에도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리아도 자기 자신도 몸으로 체험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모든 산천 초목과 모든 생물들을 말씀으로 다 만드셔서, 생각을 해보세요. 천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지구가 우주의 공간에 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유지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이 지구를 조금 떠나면 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 지구가 조금만 지구의 태양에 가까워도 다 불타버리고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붙어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묘망측하게 이 지상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자연과학으로 설명이 되냐? 이 자연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우주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예수가.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오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물론 머리로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믿도록 믿음을 확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산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자를 무너뜨린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박해하던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했던 바울 사도가 되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지막에 얘기하죠. 처음에는 마리아가 못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믿음의 세계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따지고 해서 세계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출생이, 탄생이 크리스마스로 깊이 새겨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신비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이 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으신 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